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하셨으며 고제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윤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줄 알게 하소서.
오늘 살펴볼 시편 9편의 본문 바로 앞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문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9편은 노래이며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바로 다윗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음악적 감각이 매우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는지를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정신적인 병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이 병의 발작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음악치료법을 제안했고 이에 이스라엘 전역에 음악을 잘하는 사람, 즉 당시에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자 신하 중 한 사람이 바로 다음과 같이 다윗을 추천하였습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9편은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은 찬송가 9장 작사 다윗 작곡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9장을 부르기 위해서는 인도자, 즉 지휘자에 따라서 문 라벤에 맞추어 불러야 합니다. 여기에서 문 라벤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문 라벤은 문자적으로 벤의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벤은 아들을 의미하므로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아들의 죽음이 딱 두 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한 결과 출산했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말기에 친아버지 다윗의 방귀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바로 아들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즉 시편 9편을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두고 노래한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 성경 중에서 NIV나 또 NIV나 불어 성경의 루이스공 같은 데서는 제목을 아들의 죽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본 시편의 내용인 4장 4절과 6절의 내용과 또 갈대사본의 장막 사이로 나간 아들의 죽음으로 표기된 것으로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고 승리한 후에 지휘자에게 준 노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라베이라는 단어에 대한 만족할 만한 의미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시 민간에 가장 잘 알려졌던 노래의 첫머리거나 이 시편을 연주하도록 되어 있는 특정한 음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시편 9편은 다윗이 작사 작곡을 했으며 지휘자가 문라벤이란 음조로 인도함을 따라 부르는 찬양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는데 1절과 12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기에서 내가란 바로 다윗 자신을 지칭하면 당연합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오며 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원어는 오대입니다. 그런데 이 오대는 돌 화살을 던지다 또는 쏘다 아니면 손을 쭉 뻗다 손을 펴서 예배하다 경배하다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아다의 사역형 동사로서 미완료형입니다. 즉 여기서 미완료형이란 이 시대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렀고 또 미래까지 이른다는 뜻입니다. 즉 다윗이 예전부터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지금도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나의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그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기이한 일들이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이례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이례적인 일을 흔히 기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례적인 기이한 일들이란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만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그리고 바로 우리 곁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공간에 사람이 호흡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지구라는 존재가 우연적이고 일상적인가요? 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이 결코 일상적인 일에 불과합니까? 또 지금 내가 말하고 숨쉬며 걸을 수 있는 것이 일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겠습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과학의 발전 속도는 엄청납니다. 사람과 유사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저명한 석학들이 투입되고 있고 또 여기에 막대한 자금들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가장 진보한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걷고 춤추는 정도가 아닙니까?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진보된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로봇이 인간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까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걷고 리듬에 맞추어 춤추는 지극히 단순한 행위를 재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알고리즘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제가 지금 여러 성도님들께 말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말로써 그리고 수학적인 계산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또 말하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에 해당됩니다. 저같이 짧은 신앙의 세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러할진데 저에게는 어쩌면 신앙의 대선배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다윗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하겠다, 전하리이다로 해석된 히브리어 원문은 아세페라로 이는 세다, 즉 카운트하다, 또 자세히 말하다라는 동사 사파르의 강조형으로 내가 말하는데 그저 대강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우 세밀하게 얘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실 제 책상 바로 뒤에 있는 방은 상담실로 평상시에는 성도님들과의 신방을 또 상담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현금 개수 봉사팀이 현금을 개수하는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개수팀에서 현금을 개수할 때 그냥 대충 세지 않고 몇 번의 확인 작업을 거치곤 합니다.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개수를 하고 또 합계를 내곤 합니다. 4부 예배 초창기에 개수팀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 자매가 화요일 오전에 허겁지겁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왜 왔냐고 묻자 이 자매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개수할 때 감사헌금과 일반 헌금의 그 액수를 서로 바꾸어서 기입한 것 같다고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차고가 납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2,000원을 1,000원으로 그리고 1,000원을 2,000원으로 잘못 기입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는 결코 돈 1,000원, 2,000원이 서로 잘못 기입됐다는 그 사실 하나로 주일 저녁,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오전까지 고민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이쁜지 주일 헌금 봉투를 다시 다 찾아서 하나씩 세어가면서 다시 확인을 했고 그 자매가 지적한 대로 그 잘못 기입한 봉투를 찾아서 통계를 다시 수정을 하자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는 그 자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세상에 전하는데 대충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신 분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베푸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조목조목 세세히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은 주의 놀라운 행적을 낱낱이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그리고 주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합니다. 영문 성경은 본문을 I will be glad and rejoice in you 라고 해석을 했고 표준 새번역은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원천은 바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 모르던 시절에 논문이나 프로젝트를 마칠 때마다 느끼는 기쁨과 희열은 대단했습니다. 한편의 논문이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 노력을 들였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눈앞에 드러났다는 기쁨, 또 완성했다는 기쁨 등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즉 기쁨 속에서 이상하게 밀려오는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자매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한 자매인데 교회에서 부보수로 피아노 연주자로 봉사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며 그렇게 봉사해왔던 아름다운 자매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급히 피아노 반주를 찾는 교회를 소개받아 봉사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피아노 봉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교회였고 그것도 후불이 아니라 봉사하자마자 바로 한 달치를 선불로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 자매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봉사한 지 며칠 후에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액수를 본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미리 주는 것도 그랬지만 그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그 보수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매가 자기 통장에 그 피아노 봉사에 대한 보수가 들어왔다는 그 사실을 안 그 순간부터 피아노 봉사를 함에 있어서 기쁨이 전혀 없고 오히려 늘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보수를 돌려줘야지 하면서도 아직 학생의 신분이기에 또 금액에 약간 혹하는 마음도 있어 갈팡질팡을 하다 보니 한 달이 지나게 되었고 둘째 달이 다가왔고 그 달에도 여지없이 같은 액수가 자기 통장에 입금되어 왔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 상태로는 봉사는 물론 자신의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림을 안 자매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상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지휘자는 물론 피아노 봉사자 모두가 다 봉사를 받기에 그 누구와도 상담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기쁨이 그 가득한 그 자매의 얼굴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기쁨은 결코 재물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에서 기인하지만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기쁨을 느낄지 몰라도 영원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기쁨은 바로 나의 즐거움으로 표현되게 되며 그 결과 나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주를 찬송하되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떤 허상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마다 태풍에게조차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즉 태풍도 실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어떤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실제로 존재하시는 실존자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것도 지존하신, 즉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으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께서 저에게 저와는 생면부지인 친구 한 분을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친구에 대해서 오히려 저 사람이 누구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친구분을 소개해 주신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자기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의 이름은 누구이며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그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주로 해석된 그 히브리어 원어는 원래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부입니다. 이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자기 백성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상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찬송하며 전하는 그 대상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내가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낱낱이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다윗의 입에서 이 같은 찬양과 고백이 나오는지를 다음에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여기에서 내 원수들이란 오조리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방을 이방 나라들이 휘감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결코 약한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이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까지 그리고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전쟁을 벌였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주변 이방 국가들이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왕은 결코 궁전 안에서만 존재하는 나약한 왕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직접 적들과 대면하여 전투를 벌이는 맹장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어찌 보면 전쟁터에서 삶이 더 많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늘 이방 국가들과 대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전쟁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이끌었다는 그러한 체험이 있었으며 그 체험은 바로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아무리 막강한 이방 국가들도 주님의 면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는 모습을 5절과 7절에 걸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사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은 책망받고 멸망을 하되 영원히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되는 동사의 시제가 모두가 다 완료형입니다. 즉 책망받았다, 그리고 멸하였다, 지워졌다, 멸망하셨다, 앉으셨다, 보좌를 준비하셨다. 즉 심판을 위하여 보좌가 이미 준비되었고 이 과거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미 내려졌는데 이 심판의 판결은 과거의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이미 판결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즉 악인들의 끝은 영원한 멸망이시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당시에 이방 나라나 악인뿐만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악인 9편 전체에서 나타나는 표현으로 보면은 9절에 압제를 주는 자, 또 10절에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 또 13절에 의인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 그리고 19절에 인생들에 대한 심판이 이미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이같이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자 동시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다윗이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낱낱이 전파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과 사랑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끊어지지 않아야 할 기도는 바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 잊어버린 내 가족과 내 이웃을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악인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할지라도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지고하시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서 노아 가족의 뇌리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단발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노아 방주의 갑판을 긁으며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의 외침.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외침이 자신의 친한 버치요 또 친척이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악인들이 이처럼 주 앞에서 넘어져서 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3절과 4절 사이에 키라는 접속사가 이어집니다. 키는 왜냐 하면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바로 3절 다음에 거기다가 왜냐 하면 해서 하나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왜냐 하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 권리와 의무 조항 중 11조 1항의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최근 삼성과에 대한 특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검 수사 결과가 내일이면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 특검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회에서 화제가 되었던 굵직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헌법 2장 11조 1항의 내용처럼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등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신분이 있는 자들을 편해서 차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들레헴의 촌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임명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판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다윗을 변호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또한 보좌에 앉으신 심판자이십니다. 판결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직접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미 이 재판의 결과는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는 이유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온갖 추악한 음해를 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재판장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느 쪽이 옳은가를 판결합니다. 그런데 만약 재판장이 사건 당일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이 지금 현재 누명을 쓰고 범법자로 체포되어서 자신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이미 그 사람의 무죄는 판명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인간 사회의 법정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그 숫자까지도 아시는 여호와께서 8절의 말씀처럼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아무리 규모하게 법망을 피해서 살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철저히 믿는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9절에는 압제를 당하는 자 그리고 10절에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저 공허하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는 실체로서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체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다윗은 그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심을 결코 잊지 않았기에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1절과 1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1절에 내가, 자 11절에는 너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11절에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리고 1절에 주의 모든 귀한 일을 11절에서는 그의 행사를, 1절에서는 전하리이다, 11절에서는 선포할지어다. 11절은 주어만 바꾸면 1절의 다윗의 고백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말한 이 하나님이 결코 다윗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이 같은 일들이 어찌 다윗 나에게만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이 고백은 결코 다윗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어야 하기에 너희들 역시 하나님의 행사를 만 백성 가운데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은 다음과 같이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안으신다. 가인이 아무도 없는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억울한 자들의 심정을 기억하시고 또 고난받는 사람들의 외침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죄 아닌 죄로 사형을 얻어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배반당하고 고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고난을 받아 힘들어할 때 그 자리에 바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요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13절과 20절은 11절의 고백, 즉 1절에서 11절까지의 고백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그 어조가 사뭇 지금까지는 다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고통을 보소서.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20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인생뿐인지 알게 하소서. 제가 지금 뭐 상당히 약한 톤을 읽었지만 여기서 여호와여 할 때는 상당히 강한 톤을 외치지 않겠습니까?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고백으로 고백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미 악인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받음을 담대히 선포했던 그 모습보다는 하나님께 그저 지금 절규하는 듯합니다. 이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당시에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만 백성에게 낱낱이 전하겠다는 다윗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어떤 절망이 아닌 바로 승리의 환희에 가득 차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이요.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시리라.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숨긴 구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17절 악인들은 스올로 돌아가며. 18절에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 전에 출판된 그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인간의 악행이 개개인의 기질 탓인가 아니면 그가 놓여있는 상황 때문인가를 1972년에 실험했던 임상 실험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실험은 개인의 기질적인 기질보다는 상황과 그 상황을 조정하는 그 시스템이 인간의 선과 악을 결정짓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악한 상황 속에서는 그 역시 악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자 안에 사과가 썩는 것이 바로 썩은 나무가 썩은 나무 상자로 인해서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굴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마로 전락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상황에 굴하지 않고 악에 맞서 싸우면 누구든지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책은 전하고 있습니다. 촌부의 막내 아들인 다윗,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어떤 영광과 환희의 관이 아니었고 오히려 고난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자, 패배를 코앞에 둔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냈던 그였지만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울에 의한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집요한 추적을 했습니까? 그는 그 사울을 피해서 원수의 나라 왕 앞에서조차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그 흉내도 내보았고 낮이면 장렬하는 더위를 피할 수 있거나 밤이면 대지를 얼려버리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굶주리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압제를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 그가 의지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요새라고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피신했다는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를 알되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를 찾는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또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갔고 이처럼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는 자신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요새에 들어감으로써 그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생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시절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을 두 번에 걸쳐서 직면하게 됩니다. 한 번은 광야의 동굴로 볼일을 보러 들어왔던 무방비 상태에 있던 사울과 직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죽이고자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자고 있던 사울을 직면했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다윗의 부하들은 무방비 상태에 사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한결같이 제지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무고한 자신을 음해하는 그것도 모자라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로 하여금 되돌아서게 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자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그는 음침한 사망의 세력 속에서도 오히려 생명의 꽃을 활짝 피웠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주를 의지할 수 있으며 주를 의지함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이 실존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탓하며 그 상황에 굴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상황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순간은 괴롭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의와 송사를 직접 변호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심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이 세상에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다윗의 시편 9편이 결코 다윗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행한 찬양의 노래가 아닙니다. 바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찬양의 감사의 기도이자 노래이자 한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드립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손수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상이 아닌 실존자로서의 주님을 알게 해주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세상을 미워하기보다는 주님의 심판대에 있는 가련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들 역시 실존하시는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의 하나님이 저희의 요새가 되어주심에 고난의 순간에도 저희의 시선을 지존하신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